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90일 안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한 익명의 미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탈레반이 30일 안에 카불을 고립시킬 수 있고 90일 안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런 평가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아프간군이 저항을 더욱 강화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이 오늘 수도 카불에서 150km 떨어진 전략도시 가즈니를 점령해 지난 일주일 사이 아프간 전체 34개 주도 가운데 장악한 지역을 9곳으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아프간군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군은 탈레반에 맞설 수 있는 장비와 병력이 있다며 이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탈레반에 맞설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다다걸었던 국경을 내년 초부터는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올해 말까지 백신이 완전히 배포되기 전에는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부터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허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해외여행객의 입국은 3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 여행객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중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일부 격리가 적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격리 숙소에서 2주간 격리돼야 한다고 아던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만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국가 간의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면서 각국의 위험도 분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품 3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WHO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트시네이트,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이메티넵, 면역체계 질병치료제인 인플릭시맵 등 3개의 약품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들 약품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로부터 입원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52개국 병원 600여 곳에서 연구원 수천 명이 참여한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또 접근하기 쉬운 치료제를 찾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WHO가 이런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게 된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한국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SBC 매트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41년부터 1945년 탄광에 강제로 동원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유족들은 2017년 2월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결정됐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권이 기한 내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소 판결은 2018년에 확정됐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측과 회동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툴 케샵 인도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웅구드프 둥충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케샵 대사는 미국은 정치적 자유와 티베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보존을 지지하며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비전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동충 대표와 만났습니다. 왕샤오젠 인도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처럼 미국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티베트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떠한 외국 세력의 감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달라이라마 집단 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며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시위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한 미군 철수 발언은 앞으로 미북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2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비난에 대해 훈련이 방어태세를 굳히기 위한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나쁜 행위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엄청난 안보 위기를 경고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대해 다시 한번 미한 연합훈련의 성격을 분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의 담화가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논평이 북한으로부터의 메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싶고 이는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offer an assessment as to what may or may not be the message from the DPRK. What I will do is reiterat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합 군사 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훈련에 대한 미국의 오랜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김영철 통전부장의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보호를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은 미한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주의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먼저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별히 북한 정권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더 그렇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극도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경이 폐쇄되고 국제 항공과 선박편이 끊긴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뒤에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전달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들 그리고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으로부터 자원을 전용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와 관련된 무역이나 원조 혹은 활동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많은 경우 이런 유형의 활동들은 제재 프로그램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우리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인도주의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시위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일에 맞춰 연일 비난담화를 통해 무력 시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훈련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possibility could be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something they haven't done in a long time. It shows a new capability. It isn't something that theoretically.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북한 스스로 선언한 실험 중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모든 다양한 잠재적 도발과 군사활동을 예상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너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to expect the full range of potential provocations and military type actions. But again, if Kim Jong-un goes too far and miscalculates, then he is truly going to cut off.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협상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일련의 성명을 통해 군사훈련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전에 이런 성명을 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If I had to guess, I would probably say short-range missile testing. The missile they tested in March this year has just been tested in a single test with two missiles involved. So I suspect just.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만한 구체적 징후는 없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을 동해상으로 두 발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을 더 개발하기 위해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은 북한이 한 차례밖에 시험하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은 전반기 미한 연합훈련 종료 직후인 3월 21일에는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국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엄포를 놓는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도발을 실시할지는 평양의 셈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basically comes down to the calculus inside Pyongyang on whether they want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ward diplomacy, which they gave an indication with the reactivation of the hotline, whether they think that there is
고스 국장은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한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방향을 추진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교적 노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도발에 나서서 국면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호원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은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at's happening now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temporizing. They are certainly not ready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They are preoccupied with domestic crises.
아이론 전 특보는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인 만큼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내적 위기에 사로잡혀 있어 미한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원 전 특보는 북한의 일련의 담화가 꼭 도발을 고조하겠다는 신호는 아니라며 북한이 관여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 increasingly convinced that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they have now found a soft target, an easy target, if you will, in the USROK.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동맹에서 한국을 더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며 한국이 북한 대신 미국에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등의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괴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며 군사적으로는 저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도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직후 위협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김정은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지도부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발언이어서 앞으로 미북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담화에서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10일 담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반도 정세를 약화시키는 화근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펼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반미투쟁 선동을 비롯한 주민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구호로 등장했고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 매체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식의 주장이 자주 실렸습니다. 또 직접 주한미군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도 북한 대표들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대외 선전 매체 등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사설과 영상 등을 통해 자주 오르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세 차례 만나고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가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한국 대북 특사단장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특사단에 표명해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지난 2019년 1월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주장이 협상 의제 등에 오르지 않았고 공개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북한 지도부의 입장이 강경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에도 있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 시대인 1992년 1월 미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이던 김용순 국제부장은 당시 아널드 켄터 미 국무차관과의 회담에서 미북 수교에 동의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에게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해 10월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에도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도 정작 미국과의 협상장에선 주한미군 주둔을 이해한다는 식의 자세를 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런 분위기를 계승하는 듯 했던 김정은 정권이 이번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북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과 11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며 사흘째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채널 전격 복원으로 높아졌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한 북한과의 정기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한 뒤 2주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한국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 부장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잇따라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배신감을 강조하고 안보 위기를 경고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통신선 복원으로 조성됐던 한반도 화해 모드는 2주 만에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는 양상입니다.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통일부가 조만간 열 것으로 알려졌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개최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가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입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단체 약 20곳에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 미화로 약 86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는 북한의 연락채널 차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통신선 가동 여부가 결정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끌려가야 하는 양상이 남북관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통신선 복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나친 기대를 가졌고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또다시 일방적 차단에 나선 북한에 대해 별다른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통신선 복원 이후 곧바로 담화 공세로 나온 북한의 행동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던 한국 정부의 대응에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이 원래부터 그거는 이제 아주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안이고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북한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집중적인 그런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사안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너무 이른 시점에서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근 1년의 행보가 체제 결속에 초점을 맞춘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대내 매체들이 통신선 복원 사실은 보도하지 않다가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의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했다며 내부 위기의 원인을 외부 세력에게 돌리기 위해 대남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혜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엄혹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한미가 문제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체제 결속을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추가적으로 할 행동이 많지 않거든요. 한미에 대해서 판을 완전히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대규모 훈련을 할 수도 없고.
조 박사는 북한이 연합훈련 직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한국 정부를 메신저로 활용한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위기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설득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도록 추동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필요에 따라 한국과의 대화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향후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데 내년 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의 가능성 계속해서 열어두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도 사실은 한국의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 다시 보수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어느 정도 호응할 필요성은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 자체를 계속 깨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손실이 따르는 거죠. 향후 몇 년간의 정세를 고려할 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북 관계에서의 한국의 중재 역할의 한계를 익히 알고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서 대남 관계는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북한이 단기 승부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을 흔들 만한 고강도 도발을 수반한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의 복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을 단기간 내에 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내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긴장을 조성을 해야 다음 국면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미국을 압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북한의 도발 징후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은 핵과 재래식 역량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역량 등 모든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미 합참 차장이 강조했습니다. 적이 미국의 통합된 억제력을 보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1일 억제력은 모든 역량의 통합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Deterrence comes from the integration of all capabilities. That means offense and defense. That means nuclear plus missile defense. That creates a deterrent.
하이튼 합참처장은 이날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제24회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공격과 방어, 핵과 미사일 방어의 통합이 억제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억제력은 북한에 관해선 방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세계에 대해선 공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모든 역량이 함께해야 억제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통합된 억제력이 핵과 재래식 역량뿐 아니라 우주 역량과 사이버 역량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integrated deterrence is taking all our capabilities, not just our nuclear capabilities, not just our conventional, but our space capabilities, our cyber capabilities, all the capabilities we have and applying.
하이튼 차장은 적이 미국의 통합된 억제력을 보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발표한 통합된 억지력은 지상과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상의 작전을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통합된 억제력이 모든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n you think about integrated deterrence, the last thing I'll say is that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it's about deterring all missile threats. It's about deterring ballistic missile threats, hypersonic threats, cruise missile threats.
탄도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극초음속 위협, 순항미사일 위협, 기동탄두 재진입체 등 모든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런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억제할 수 있고 탐지해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이튼 차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는 11월 21일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하이튼 합참 차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차장으로 복무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자체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지원단체들은 활동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평양 내 외국인들의 이동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북한 외분석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서 평양 내 스포츠와 오락시설 등 22곳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방문이 허용됐던 평양 내 299개 시설 외에 개선문과 주체 사상탑, 지하철, 만수대 예술극장 등이 추가된 겁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국경 봉쇄와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한을 계속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을 통한 외국인과 주민의 입출국을 차단하고 이들 나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열차 운행 중단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직원들이 속속 북한을 떠났고 외국 공관들도 잠정 폐쇄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중순에는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일시 철수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직원 절반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대사관 직원 일부와 그 가족들이 직접 손수레를 끌고 철길을 따라 두만강을 넘어 귀국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평양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국경이 봉쇄되면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북한에 새로 입국한 외국인이 없는 데다 공관 외교관들과 직원들이 상당수 북한을 떠나 사실상 대사관 활동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까스로 구해도 가격이 봉쇄 이전에 비해 4배 정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날로 심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더욱 큰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통제 조치 강화를 지시했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방역사업 장악과 통제 강화를 강조한 겁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1일 VOA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경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북한이 자발적 고립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매우 우려하는 가운데 내린 이번 조치는 경제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 메시지며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자스니스 미국 국익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평양 내 코로나 방역과 검사,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일부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국경 재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곧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분의 식량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것은 적어도 일정 정도 주민들은 이미 굶주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관계자는 이날 VOA에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다소 완화한 것은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언제쯤 대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기다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작은 변화로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의회의 이런 고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봉이 성사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20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타미 더거스 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일 부의회가 입수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 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특히 화상을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협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북 간 상봉은 없었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남북 상봉 과정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긍정적인 인도주의적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하원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의회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원과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김 의원 등 하원 의원 11명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추적 역할을 할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하원의 관련 법안 표결 당시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 고령에 접어든 미북 이산가족들에 대해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ime is not on their side. Now in their late years, time is running out.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차장은 11일 부의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 의결을 거쳐 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실제 미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의회의 이런 적극적 움직임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교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안은 이 법안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북한과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성공을 실제로 호스트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미국 측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미리 해놓자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과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준비 사항들을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의 상황은 급변하고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은 해놓자. 예를 들면 어떤 가족들이 또 이 이산가족의 상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희망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누구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호스트를 해야 하는지라는 준비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KAGC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미 전역에 걸친 풀뿌리 청원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과거에도 미 정부와 의회,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10월에서 11월경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국 내 한인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된 적도 있지만 결국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표명한 의지와 의회 차원의 노력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상봉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여전히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대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국에 대한 지렛대 중 하나로 이용해왔다며 의회 관련 입법도 미국 양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들, 그 다음에 딜들 통과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건 상관 이 이산가 미국 정부와 북한의 실제 이산가족 이 상봉 결정 디시전 메이킹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겁니다. 굳이 왜냐하면 이 비리 바인딩 파워가 있다고 하지만은 부시 정부께서 상봉이 안 이루어졌고 오바마 정부 때도 상봉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So what I can pledge to you is that we will absolutely.
블링컨 장관은 당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의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뒤통수에 반창고를 붙인 채 공개 석상에 나타난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과 관련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앞서 6월에는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뒤통수에 반창고를 붙인 채 공개 석상에 나타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달 30일 북한군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드러났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강습회 당시 발언하는 김 위원장의 뒤통수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구색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반창고를 뗀 모습도 보이고 이 부위에는 상처로 추정되는 거뭇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염증이나 종기를 치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수술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종기, 염증 같은 것을 치료한 간단한 상처로 보여집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이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5월 6일부터 한 달간 자취를 감췄던 김 위원장은 6월 4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 위원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손목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근거로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는데 지난해 11월과 달리 6월 4일 사진에서는 시계줄을 더 바싹 조였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인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6월 25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일고도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애하는 청소동지에서 수척하진 모습 보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대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체중 감소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두 가지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고도비만인 김 위원장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체중이 빠졌을 가능성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1, 2개월 새 1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김 위원장이 모종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 major health illness going on here. He's obese. He needs to lose a lot of weight. Doctors finally said we've got.
김 위원장이 건강 관리를 위해 일부러 살을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이어트를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10 내지 20kg 뺐다. 아, 그리고 또 이거 다이어트라고 본다. 어떤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한 최대 명절이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로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미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CNN 방송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 임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9월 3일 평양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40일 가까이 좌치를 감췄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과 노동당 창건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0월 14일 김 위원장은 평양의 위성과학자 주택기구 완공식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월께 왼쪽 발목 복사표 부근에 물혹이 생겼고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1월생으로 올해 37살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중입니다. 지난 2012년 집권했을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은 그리 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배가 나오고 얼굴 살이 찌는 등 신체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2012년에 90kg, 2014년 120kg, 2020년에는 140kg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50kg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키는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키에 몸무게가 140kg이면 고도 비만에 해당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만 문제는 2018년 9월 20일 남북정상회 백두산 등반 때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남북한 정상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얄미우십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65살, 김 위원장은 34살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줄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는 물론 병원이나 육아원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만과 흡연, 음주는 모두 심장병 발병 요인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심장병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82살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스트로크, 즉 뇌졸중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potentially could happen to him? Could he have a stroke?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북한 내부 권력 구도와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은 북한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 신우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0도, 최고 30도. 강계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최저 18도, 최고 28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1도. 개성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22도, 최고 32도. 함흥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8도. 해산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6도. 원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1도, 최고 27도. 청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4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비, 최저 12도, 최고 20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먼바다 모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90일 안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한 익명의 미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탈레반이 30일 안에 카불을 고립시킬 수 있고 90일 안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런 평가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고 아프간군이 저항을 더욱 강화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이 오늘 수도 카불에서 150km 떨어진 전략도시 가즈니를 점령해 지난 일주일 사이 아프간 전체 34개 주도 가운데 장악한 지역을 9곳으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아프간군이 스스로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군은 탈레반에 맞설 수 있는 장비와 병력이 있다며 이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탈레반에 맞설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미군의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부임을 앞둔 미국 대사의 아그레망을 철회했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 아나톨리 글라스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뻔뻔스럽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인해 앞선해준 줄리 피셔 대사 부임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피셔 대사의 임명에 동의했지만 피셔 대사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벨라루스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라스 대변인은 또 미국 측에 다음 달 1일까지 민스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5명으로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라스 대변인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려는 미국의 행동을 볼 때 벨라루스에 그렇게 많은 미국 외교관이 주재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인권 탄압과 부패 등에 연관된 벨라루스의 기업과 단체의 17곳 또 개인 27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 정권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닫아걸었던 국경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올해 말까지 백신이 완전히 배포되기 전에는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부터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허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해외여행객의 입국은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이용 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 여행객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중이용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일부 격리가 적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격리 숙소에서 2주간 격리돼야 한다고 아던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만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국가 간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며 각국의 위험도 분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2회차 접종 시기를 기존 3주에서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품 3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WHO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트,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이메티닙, 또 면역체계 질병치료제인 인플릭시맵 등 3개 약품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들 약품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로부터 입원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52개국 병원 600여 곳에서 연구원 수천 명이 참여한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치료제를 찾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WHO가 이런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지적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7일까지 한 주간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주보다 1만 2천 건 줄어든 수치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39만 6,250건으로 전주에 비해 1,750건이 늘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까지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